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메시아의 예언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틀림없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게 말씀을 보실 때에 한쪽에는 다윗,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함께 보시면은 이 말씀의 진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셔야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주의 그 나라들의 땅끝까지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의 절규입니다. 고통의 절규 그리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떻게 절규하였느냐? 이 시인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 번씩이나 부르지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입니다.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그럼 이렇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부른 이유가 뭐일까? 저는 아주 먼 의문을 품었냐. 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 아주 전에 풀리지를 않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고 왜 그러냐? 감람산에서 뭐예요?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다윗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봅시다.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이루어진 나라인 것을 분명하게 다윗은 압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6절 이하에서 쭉 16절 이하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과의 직접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깰 수가 없어요. 서로 간에 깰 수가 없는 게 언약입니다. 예, 죽음으로 이 언약들이 깨어질랑 모르지만은 언약은 깨어지질 않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 속에 뗄 수 없는 언약 속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뭐라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다윗은 어디요?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인 왕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제2의 아담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대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뭐예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이 언약 관계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원망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그 속에 깊이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자꾸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절에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또 19절에서도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버린 하나님이 아니신 걸 아는데 너무 고통이 큰 거예요.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그래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도우신 하나님이고 그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안다는 말이에요. 예. 그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에도 다윗은 기도를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지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응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멈춰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나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를 않아야겠다. 예.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걸 이야기할 때에 그 과부의 그 고통과 불의한 재판장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말씀을 예화로 들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끝까지 알아야 돼요. 예.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예.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 그 말은 구별됐다는 이야기죠.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딱 말씀하지 않아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구별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하나님이시다. 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많은 고통 속에 나를 힘들게 만들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룩하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창조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조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자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새벽을 깨우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한 그 내용의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우리의 조상들에게 응답해 주실 때 조상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 의지할 때 하나님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저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5절의 말씀은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저는 그래서 어제 이런 글 써놨어요. 의뢰하고 의뢰하면 건져주신다. 의뢰하고 의뢰하면 건지신다. 의뢰하고 의뢰하면 건지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면 건져주신다. 라는 것이 막 가슴에 와서 확 이렇게 닳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들이 의뢰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부르짖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주님만 의뢰하고 의뢰하는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의뢰하게 만들었느냐? 구절 한번 봐보세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였나이다. 기가 막히죠. 예. 엄마의 젖을 쪽쪽쪽쪽 말 때에도 그 엄마의 젖에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 다음 10절 내가 낳을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복중에서도 나를 잉태하게 만드셨고 태어나도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드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 사정은 너무 힘듭니다. 그 힘든 내용을 6절에서부터 이제 18절에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6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뭐예요? 인간들로부터 받은 이 조롱, 이 인격의 모독이 너무 크다는 걸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는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포악한 자들이 나를 숨통을 조여오며 끝내는 창으로 나를 찌르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완전히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조롱하고요 비방합니다. 아주 비웃습니다. 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한마디로 뭐예요? 인격적으로 비방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들의 몸으로서까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삐죽거리고 그리고 머리를 흔든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 정말 이런 말씀을 읽으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 상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한쪽에 다윗 한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그 부활의 승리를 보시면서 읽으라 그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다윗이 고통당할 때에 천년 후에 이루어질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걸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 걸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는 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스도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영적으로 알고 그 고통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는 뭐예요?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비죽거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숨통을 조여오고 이러한 것들을 당해본 사람은 누구한테 부르짖을 수밖에 없냐면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뭐 말을 해놓고도 행하지 않은 그런 목사입니다만은 너무 힘들 때는 나는 다른 거 안 봅니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 말은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안다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나 주십시오. 그러지만은 가슴 속에 원망이 확 많을 때가 많습니다. 예. 당해보지 않으면 이런 것은 실제로 다윗이 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당한 것이 예수님과의 당한 것과 비교할 수가 어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천년 전 후에 이루어질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 벌써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영으로와 계시는 이 주님마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 속에 나도 그렇게 해야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인간들인데 주님이 죽었냐? 안 죽었다 이거예요. 그게 의로운 것을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아버지께서 증명해 주신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 나의 그 이 원통함을 주님이 그대로 놔두고 나를 죽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해답이요, 부활은 우리의 모든 해답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참 맛이 나고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인간 취급을 안 해버린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해버린 것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조소와 비방, 인격적인 고통, 그런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12절 이하에서는 너무나도 힘센 대적들의 모습이 둘러서 죽이려고 감성, 둘러싸고 조여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찔러서 죽이는 장면까지를 연출합니다. 다윗은 그들에 의해서 죽거나 그런 것은 안 했지만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고통을 실제로 누가 당했느냐?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적들을 이야기할 때 12절에는 많은 황소라고 이야기했고요. 바산의 힘센 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셉니까? 13절에는 부르짖는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예. 그 입을 벌려서 찢는 부르짖는 사자들 같다라고 대적들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개들 같다. 이들이 악한 무리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숨통을 조여온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예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그 말은 육체적인 거이지요. 육체적인 탈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아니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 그리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이 마음이 완전히 탈진돼서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내 그러니까 육체와 내 마음이 완전히 탈진되어 버리고, 혹이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가정에서나 아니면은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야,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정말 이 탈진 상태에 있었구나.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 외로운 것, 아무도 없는 것.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제자들까지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릴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외로움과 이 고통을 주님이 완벽하게 해결을 해버립니다. 부활로서. 그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우리는 다윗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 이렇게 고통 중에서 탈진되어 버리고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질그릇 조각은 이미 깨어진 것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복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어떨 때 야, 나는 내 인생 끝났다. 나 목회 끝났다. 어떤 면에서 나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에도 야,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나려고 하는 그 시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승리하게 만드신 우리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줍니다. 예. 얼마나 악했으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이제는 아주 완전히 그 힘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나는 피골이 상접했다 그랬습니다. 내 뼈를 셀 수가 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르며 속을 나누며 이게 전부 십자가와 그 아래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그대로 지금 천년 전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사람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무엇이 보여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믿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고통과 고난 수많은 것들이 나를 애워싸고 둘러싸도 반드시 나를 승리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져버린 거예요. 19절부터 21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래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내 유일한 것은 뭡니까? 영혼이죠.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21절이 이제 확신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확신을 가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승리죠. 어마어마한 승리예요. 이미 우리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실패가 아니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부활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냐? 승천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의 통치자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온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우리의 구원주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 우리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자, 그들을 죽은 자들까지 다시 살리시고 또 우리 후대들의 살아있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항상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더 이제 가까이 하면 자기 자신의 것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조금 멀게 한다면 또 가까운 거 똑같죠.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교회가 망한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망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교회 로컬 처치는 망할 수가 있으려고 말하지만 유니버설 처치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는 자들은 항상 마음을 삼가 주님만 바라보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22절 이하에서는 쭉 26절까지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이제 이미 응답되니까. 그리고 뭐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찬양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이하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다윗은 내다본 거예요. 그게 곧 뭡니까?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우리 주님이 영원한 그 나라의 통치자가 계속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 마지막에 통치하는 메시아인 사실을 다윗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으면서 완성하기 직전에 모든 나라들이 돌아올 것을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20절에 뭐 여호와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이심이라.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러면 아주 가까이는 창조교회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창조교회의 주님이시오 주인입니다 라는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예, 이것을 확장시켜보면은 전 우주적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믿어지게 될 때에 이것이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말씀하지요. 30절은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신앙의 전수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복음을 전파하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시켜 대대로 그리고 모든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전 세대가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인격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시켜 사회에서는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기둥과 같고 기준이 되어 있다면 오직 성경이요. 그 성경에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에서 변화가 계속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거룩한 백성을 이루게 하는 변화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대대에 영원히 통합적으로 세대가 동일한 신앙, 그러니까 축소시키면 3대의 동일한 신앙을 이룰 수 있는 세대 통합이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신앙의 전수가 우리의 기둥과 같고 기준과 같은 이러한 교회가 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이 기도의 응답이 되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다윗, 그런데 이렇게 바라봤던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성취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언약에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건 오늘 아침에 부르짖음으로 응답받고 기쁨으로 또 오늘 하루를 보내고 일평생의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예.